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나오네요. 줌에서.
어디에? 예, 위에 뭐 나오죠?
예. 아, 줌에서 아예 유튜브 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해주는 건데,
그렇군요. 저는 뭔가 또 중간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얘기하는 목소리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네.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
이거 꺼보시겠어요? 승준님? 화면
공유?
공유? 예.
예.
꺼보셨어요?
예, 껐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저것이 사라질 텐데, 약한 시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나오네요. 보셨어요? 이 정도로 나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지금
잘생기게 잘
라이브.
나오셨어요.
예. 근데.
누구 들어오셨다.
예.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저희가 한 10분 정도는 준비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9시 되면
아, 이게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시차가 약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모니터 하기가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자.
시차가 좀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나면은, 자, 줌에서 얘기하고 나서, 시차가 꽤 되는데? 시차가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 정도의 레이턴시는 어쩔 수 없이 고려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라이브 셋업을 처음 해봐가지고 지금 승주님이랑 저랑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레이턴시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오케이.
채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말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나서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다 그냥 쓰고 싶네요. 오케이.
예, 그러면 뭐 일단은 얘기를
그렇죠.
시죠.
저희가
예, 그래서 뭐
9시
빌드 얘기해도 되고, 예.
네. 9시 정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네. 지금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 페이스북이랑 또 하나씩 정도만 써놓을게요.
잘 보인다고 해주시네요.
네.
예, 축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약간 레이턴시가 있는 거가 다들 뭐 이렇게 하겠죠?
네네.
또 흥미로운 경험이네요.
예, 뭐.
그러게요.
자, 오늘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빌드가 어제 밤에 있었고, 새벽에 있었고, 이제
예.
저희가 이걸 끝내고 나면 미국 시간으로 이제 아침에 구글 아이오가 시작하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저희 시간으로는 새벽 3시 뭐그 정도였던 것 같긴 한데요.
네.
한번더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면 또 시간 까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빌드 어떻게 보셨어요?
빌드요. 2시간 동안 재밌게 쇼를 보는 기분으로 봤는데, 사실은 뭐 예상하던 범위 안에 거의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큰뭐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맨 뒤에 마이크로소프트 디스커버리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초에 그런 거 발표했었잖아요. 그 물질, 후보 물질 찾아주는 거. 네. 예.
메터젠이라는 거 했었죠.
네.
이게 벌써 작년이에요.
그게 작년인가요, 벌써?
작년보다도 전 2023년 말일 수도 있어요. 한번 체크해
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승주님이 저희가 2년 됐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1년 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뭐, 예, 중년의 나이는 어제가 오늘 같고 뭐 그러기
어우, 정신없이 시간이 흐릅니다. 진짜 정신없이
때문에. 예.
흘러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리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빌드에서 디스커버리 저그 냉각하는 거참그 길게는 얘기를 안 하고 짧게 해서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게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소재 개발해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뭐 그게 꼭 신소재 개발해서 데이터 센터에 뭘 하기보다는 모든 종류의 리서치가 다 된다. 뭐 이런 것들. 예. 사실
구글이
구글이 뭐 알파 시리즈랑
알파이버고, 네.
예. 그런 것들로 하는 것들 대비 우리도 하는 게 있다. 뭐 이런
우리도
것들.
있다. 뭐,
네.
그쵸.
사실 걔네가 없으면 섭섭하죠. 네.
예. 그러니까, 코딩 에이전트 아니고,
네.
사이언티스트 에이전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과학
맞아요.
에이전트,
네.
뭐, 그런.
네. 2주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9시에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제 저희끼리 이제 소셜 챗을 하면서 먼저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한 9시 정도가 되면은 특별히 뭐 준비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네저 2년
AMA니까.
또네 2년 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댓글창에 질문 주시는 것들 위주로 승준님이랑 저랑 한번 그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댓글에 피드백 주시면은 그것들 가지고 저희도 배움을 얻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네.
저희가 AMA 계획은 정규님을 끼고 정규님을
그렇죠.
쿼링하는 그런 걸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오
그렇죠.
가버리셔서.
맞아요. 네. 원래 플랜은 먼저 오신 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랩업의 신정규 대표님이 저희의 정보 소스가 많이
그쵸.
되어주시는데 예.
정보원.
네. 지금 실리콘밸리의 특파원으로 나가셔가지고 예.
완전 초췌한
원래
모습으로 가셨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돌아올 수도 있다며.
네. 신 대표님을 가운데 딱 몰아놓고 이렇게 막 질문을 몰아서 하고 쌓아놓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풀어놔라라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네, 급작스럽게 구글 I/O를 보러 가시겠다며 미국을 가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아 이런 거 보면서 읽어주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알람 설정을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한 10분 정도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네, 27. 그래서 저희 그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냥 9시에 시작하면 2년 동안 승주님이랑 저랑 뭐 간단한 소회 정도 얘기하고 저희가 사실 뭐 준비한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사실 그 생각들도 하루를 뭐다 하고 계속 바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 그뭐 남겨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질문 주셔도 좋고 그러면은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볼 수 있는 세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첫 도전이기 때문에 두근두근 하면서 또 재밌는 맛이 있네요. 약간 쪼이는 맛?
그렇죠. 네. 저희가 한참 이렇게 녹화를 열심히 할 때는 시간을 불문하고 소식이 있을 때마다 녹화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회사 일 끝나고 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이
맞아요.
콘텐츠가 잘안 나온다는 걸 알게 돼서
저희
그로부터
날린 거몇
항상
번 있잖아요.
날린 거 많죠. 예.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버립시다라고 한 것도 에피소드 한 거의 일곱
그쵸,
여덟
그쵸.
개는 버렸죠. 네.
뭐 하여튼 좀 있습니다.
네, 일곱 여덟 개는 버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말 오전이 가장 저희가 똘똘할 타이밍이다.
그쵸. 예.
가족들한테 좀 미안할 수 있으나.
맞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오전 녹화가 이제 완전 자리를 좀 잡아버린 상황이고,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 유튜브에 나오는 것과 아주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턴시가 약 한 7, 8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써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인지하는 시간이 약한 7, 8초 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내일 구글 아이오 봐야 되면 약간 저는 알람 맞추고
그쵸.
일찍 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보실 건
9시.
아니죠, 라이브로. 너무 늦어가지고.
아유, 저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아침에 보통 일어나가지고 한 아침 7시, 6시 반쯤 일어나서 이제 그거 잠 깨는 용도로 이렇게 틀어놓고 멍하니 오늘 아침에도 앞에 한 30분 정도는 잠 깨는 용도로 들었어요. 사티아 나델라가 얘기하는 거 멍하니 켜놓고 그냥 듣다가 예 일어나고 그래서 앞에 부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같이 페이스북 친구분들 중에 뭐 서로 소통을 하진 않지만 단골 손님, 달리기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 같이 라이브 뭐 얘기는 서로 나누진 않지만 라이브 하고 각자 포스팅하고 뭐 그런 리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구글 I/O 저는 올해 이번 주간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엔트로픽은 그냥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큰거 없을 수도 있고 모르죠. 하지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목받는 거가 IO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이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거의 완벽한 컴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죠.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어서, 예.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렇죠. 예. 돈도 많고 탤런트도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회사가 리더십이 확실히 서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가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9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정석 최승준의 AI 프론티어의 2주년이 됐거든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녹화를 하다가 승준님이 문득 다음 주 5월 20일이 저희가 녹화를 시작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급작스럽게 우리끼리 만나서 뭐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원래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원래 신정규 대표님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막 질문들을 하는 그런 세션을 하려고 했는데 정규님이 지금 구글 아이오에 가버리시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승준님이랑 저랑 한번 라방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채널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댓글을 통해서만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싫은지 물론 저희가 좋고 싫음을 떠나서 사실 처음 승준님이랑 시작할 때 이걸 뭔가 구독자 수를 따라가거나 뭐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순수하게 좀 게을러지지 않고 요걸 캐치업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승준님.
그렇죠. 근데 갑자기 상기해 주시니까 저희가 AI 프론티어였어요?
예.
프론티어였구나.
이것도 사실 제대로 뭐 이렇게 안 정해놓고 일단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AI 동호인 호사가를 이제 표방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2년이 훅 지나갔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시작했을 때가 사실 2023년 5월 23일이니까 챗 GPT가 나온 지 5개월 차, 6개월 차 정도 되는
그렇죠. 그리고
때였고,
GPT-4가 나온 지 2개월, 제프리
맞아요.
힌튼이 그만두고 한한달 정도.
네.
요때기 때문에 1화 제목이 제프리 힌튼의 우울이었어요.
그렇죠. 제프리 힌튼이 이젠 우리의 미래는 정해졌다.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는 건 분명하고 개들이 자신의 어떤 자각을 했을 때 지금은 그냥 시킨 대로 토큰을 뱉어내는 기계지만 무언가 이 셀프 피드백 루프가 완성이 돼서 자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추정하는 영혼이라는 걸 얘들이 갖게 되는 순간 우린 다 죽었다. 네.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했던 어렴풋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네.
막열몇개 영상을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GPT-4가 나와서 막 신기하다 할 때였고
그렇죠.
대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그 GPT-4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유료 모델이었으니까
그렇죠.
GPT 3.5, GPT 3.5를 쓰시던 분들은 이거 뭐 신기하긴 한데 쏘쏘였지 막 감동의 도가니탕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들도 이 의견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 뒤로는 거의 숨쉴 틈이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예.
즈음은 채팅의 여명기,
네.
지금은 완연한 에이전트의 해. 뭐 약간 격세지감이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뭐 인스트럭트 GPT 논문 재조명받고 그다음에 RLHF를 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이제 연구하고
그렇죠.
네. 그것들을 이제 챗GPT처럼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몇몇 빅테크를 포함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작게는 몇백억, 크게는 뭐 몇천억 단위의 돈을 손에 쥐고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뛰어들던 시기였죠. 그렇죠?
지금과 영상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부터 그로부터 한 1년 후가 정도 지났을 때 사실 코엔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죠? 딥식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쵸,
존재감이
그쵸.
좀 없었고, 예, 미스트랄 막 나올 때였고, 네, 그다음에 허깅 페이스에 이제 모델들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였고, 그러다가 한 2024년도 9월이었죠. 또 한번 뭔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변곡점을 삼아보면 2024년 오픈AI가 5원 발표했을 때가 사실은 모두가 약간 쇼크를 받았을 때였고,
그렇죠.
네.
그때가 이제 큰 쇼크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3월에 클로드 5% 나왔을 때 한번 강렬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2024년 3월.
24년 3월이었나요?
예, 그게 3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
네.
2개월 정도 전에.
그렇죠.
그때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뭐 그런 느낌이 좀 세하게 있었고요. 자, 예. 근데
네.
뭐 이제
아,
저희
이게
그러면은
좀 끊기나요?
궁금한 거에 대한 거를 타이밍을 여쭤봐야 되는 게 언제쯤이어야 되나요? 저희가 계속
네.
얘기는 할수 있고 뭐 티키타카 하는 거야 뭐 평소 하던
그렇죠.
거니까. 정성님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주세요. 아,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지금.
네.
예, 혹시 이게 저희가 7, 8초 정도 딜레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영상이 좀 과하게 끊기거나 뭐 그런 거가 있으면은 댓글,
네.
저뭐 채팅에다가 좀
네.
피드백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제가 AS 차원에서 잠깐 이 스트리밍 하는 세션을 켜놓고 보긴 했는데, 제 딴에서는 갔다 오는데 끊기지는 않는데, 아마 끊기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끊기시는 분 있으시면은 댓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네요, 지금.
없어요.
네.
유진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그렇죠.
유진님 소개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 네. 저희 지금 자막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유주님이라고 지금 YJK로 로그인해 계시는데, 네. 지난 연말에 저희가 짧게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는데, 두 분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같이 다또그 명망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여해주셨던 분중한 분인데, 그로부터 이제 저희랑 계속 어떤 인연을 이어오시다가 저희 자막을 아주 퀄러티 있게 매니지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이걸
네.
그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하셔서 이 자막
네.
작업 자체를 약간 자동화하는 그런 어떤 또 프로젝트 아닌 프로젝트 그거를 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고 또 감사합니다. 또 어느 날 보니까 일본어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영어 자막에 일본어 자막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한 10분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막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만담회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피드백도 좀 주십시오. 아니면은 저희 그냥 저희끼리 계속 만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 요번이 지금 시즌이잖아요. 지난주에 OpenAI 코덱스 발표했고 어제 또 MS 빌드들 많이 보셨을 거고 내일 이제 구글 I/O 나오고 또뭐 클로드도 발표한다고 하고 빅테크들이 거의 이 AI 월드를 끌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뒤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렇죠.
만들어 준걸 가지고 저희는 사실은 이제 막뭐 모델 웍을 한다든지 파인튠을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 에이전트 서비스를 빌드하는데 거의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저 역시도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실단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뭐 그럴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신 어떤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그냥 막 써주시면은 승주님이랑 저랑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맞습니다.
그냥
네.
응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공유해드렸던 그 코덱스 개발자와의 대화가 저도 어저께 저희 단톡에도 올렸잖아요. 레이턴트 스페이스 버전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보니까 스윅스가 한 얘기가 아직도 약간 계속 곱씹어보고 있는 게 자기도 뭐랄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됐다. 이게 되게 저는 의미 있었다고 보거든요. 의미심장했다고 보는 게 그냥 커서에서 티키타카 하듯이 기존의 AI를 페어 프로그래밍 파트너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픈AI에서는 다르게 하는 거네, 코덱스는 다르게 쓰는 거네, 위임을 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그 버전에서 또 되게 재미있게 드러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재미있게
그렇죠.
봤습니다. 예.
네. 위임의 위임이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그쵸,
발표를
그거는
하면서.
라이브 때그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은 그 코덱스 CLI 이걸 쓰면은 사실은 제어권이 그걸 운영하는 유저한테 완벽하게 있는 건데, 이
그렇죠. 이건
오픈AI
아니에요. 예.
코덱스를 쓰면은 사실은 제가 어떤 그냥 프로젝트 리더가 되는 거고, 굉장히
예.
큰 틀에서의 어떤 리퀘스트를 넣으면은 그 아래 주니어 엔지니어가 그걸 받아가서 그
예.
주니어 엔지니어가 다시 코딩을 누군가에게 시키는 그런 형태잖아요. 예.
그렇죠. 또
네.
인터페이스 상에서도 그 조시라는 분이 얘기를 라이브 때도 그분이 참여했었거든요. RPL이 되긴 하는데 그게
네.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거래요, 보안으로. 그래서 위임만 할수 있지, 티키타카를 원래는 아예 못하는 건데, 지금은 되게 제한적으로 열어놔서 약간 CLI로 가가지고 방향 조정하는 게 일부는 할수 있지만, 그거를 좀 어뷰즈 하는 거를, 하지 말아달라고 약간 부탁을 하고, 그
네.
다음에 이게 코덱스가 작동을 하면 인터넷을 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돌다리를 두들겨 가려고 해서 그런 보안 부분에 대한 이슈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또 기상천외한 해킹 방법이 나올
그쵸.
거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차단하고 보는 거죠.
네, 라이브는 추후에도 볼수 있나요라고 써주셨는데, 저희가 아마 이걸 끝내고 해놓으면은 라이브 섹션에 남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하지만 너무 단언하지 말죠.
네, 단언하진
해봐야 되니까.
않겠습니다. 이게
예.
하다 보면은 살짝 흑역사가 될 수도 있겠다
그쵸,
싶으면은,
그쵸.
네, 컷을 할 거라서, 네,
예.
승준님과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전문
네.
방송인도 아니고, AI 분야에 막 엄청 전문가 하나
그렇죠.
그런 게 아니기
예.
때문에 말실수를 할수 있거든요.
네, 뭐, 논문을 쓴 적도 없고,
예.
이용자, 그냥 아주 약간의 파워 유저 입장에서,
예.
네,
그래서 또
모델을,
너무 몸을 살릴 필요는 없죠. 예.
네,
그냥
들여다보고,
소신껏.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2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실 저희가 지난 2년만 얘기해서 그렇지, 제가 AI 세상에 뛰어들어가지고 이걸 캐치업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5년이었는데,
그쵸. 15년.
네.
앤드류 강의 듣고 뭐 이럴 쯤인가요? 그게
맞아요.
조금 더 전인가?
앤드류용 전에, 앤드류용이 그 딥러닝.AI를 그 딥러닝 스페셜라이제이션 코스 지금 하는 거, 그 2017년인가
그쵸.
나왔는데, 예, 그 전에 머신러닝 코스가 있었는데,
옥타브
그때,
가지고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저도
했었는데,
들었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때 피터 노빅이랑 앤드류 잉이랑 같이 스탠포드에서 무크 실험을 했었던 거가 그게 최초 강의가 피터 노빅의 AI 강의, 앤드류 잉의 머신러닝 강의 두 개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저희 얘기 계속 할 거고요. 근데 질문 주시면 질문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여러분들도
하나
질문
올라왔네요.
넣으셔서 궁금한 거 질문 드려도 될지요. 개발은 이미 AI를 협업할 파트너 수준으로 활용하는데 AI에게 비즈니스 관련 도움도 받으시나요? 전략 수립이나 마케팅 계획 같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고민을 매우 상세한 레벨에서 털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AI를 가뒀으면 하는 얘가 가두지 않으면은 지가 서치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가져보고 그 원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그라운딩을 한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들만 잔뜩 해놓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대화를 할 때는 제가 딱 정확하게 그 뭔가 좀 설정한 컨텍스트 안에 가둬요. 서치나 이런 걸 꺼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걔와 순수히 지적인 레벨에서 이런저런 가정들을 써보면서 대화하고 뭐하고 만들어보고 그럼 이걸 가지고 계획서 한번 써볼래? 그럼 써보면 그걸 가지고 제가 또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 또 쓰면 그거 공격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무난해지는 느낌이 들면은 아, 저의 아이디어의 출발 자체가 이거는 좀 이렇게 빠지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건 버려버리고 새창 열고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하고, 예, 비즈니스 전략 수립이나 마케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매우 매우 빡세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몇해 전에 그 시뮬레이션 하는 프롬프트 같은 거를 한번 공유하지 않으셨나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면 좋다고.
뭐였죠? 제가 어제 일어난 일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네, 하여간 뭐 이렇게 자신의 비즈니스형에서 이게 될 거냐 안될 거냐 같은 거 한번 돌려보시면 좋다고 한거 있었는데.
아, 제가 강의 그거 한거 말하는 거죠? 프롬프트 만들어 준 거, unverified, verifiable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예, 맞아요. 예. 그 내용이 아마 이해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내용인데 굉장히 좀 어려웠다는 피드백을 제가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프롬프트를 미리 작성해 놓고 그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 놓고 여러분 케이스에 맞춰서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 한번 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돌았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피드백을 받는데 아마 트라이를 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내용 좀 어려웠어요. 예. 물론 그 생각은 여전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젠 해야 될 것들이 저렇게 빅테크들이 다 해버리는 영역들이 있는데 어디는 가면 안 되고 난뭐 해야 되겠고 그 영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핵심이구나라는 거는 좀더 명확해진 건 있습니다. 네. 또두 번째 질문도 주셨네요. 아마존, MS, 구글 컨퍼런스 한창 진행 중인데 대표적인 세 가지 CSP 중에서 강자와 약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로 클라우드 업계도 재편되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합니다. 모르겠네요, 저도. 예.
CSP라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아닐까요? 예.
프로바이더.
예, 클라우드 사업자를 CSP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존, MS, 구글. 그렇죠? 네.
저는 이번 빌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빌드에서는 그 NLWeb이라는 거를 요 관점에서 좀 재밌게 봤거든요. NLWeb이 Natural Language Web인데 그 정규님이 저번에 한번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물레방아 사업을 해야 된다. 물 흐르는 곳에 대면은 돌아가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NLWeb이 그게 MCP나 이런 것들이 다그 사이트 안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그 에이전트로 하여금 사이트를 긁어오게 하고 그걸 컨텍스트에 넣는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사이트의 스키마를 넣고서는 그거를 자연어 처리의 질의를 받게 하는 거를 아주 손쉽게 임베딩 할수 있는 서비스를 하면 결국에
네.
돈 버는 곳은 LLM API 사업자나 그거를 이제 호스팅 해야 되는 이제
네.
클라우드의 거가 이제 물레방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전통적으로는 대부분의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아니면 소비자향 그런 회사 아니면은 회사의 백오피스가 전부 AWS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AI 서비스를 개발을 빡세게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사용하는 모델들이 거의 대부분 구글 거거든요. 네. 구글 제미나이 프로를 쓰거나 플래시를 쓰거나 두 개로 상용 서비스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거 가지고 사실은 뭐 서버리스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냥 키노트 발표회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씀리스하게 확 돌아가진 않아요. 예, 해야 되는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은 수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구글 거는 구글 GCP에 딱 묶어 놓으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돌아가고 또 찾고 배치하고 뭐하고 클라우드 처음에 셋업하고 환경을 잡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구글 걸로 이미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상 약간의 구글로의 락기는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은 과거에 백오피스들이 있고 현존하는 백오피스들이 있고 하니까 양쪽에 그냥 다 자산이 있는 그런 경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질문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MS도 그렇고 MS는 Azure라고 굉장히 큰 에셋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그록도 들어오고
그
그쓸수
파운드리를
예
재정비했더라고요.
그쵸 모든 모델들 다쓸수 있도록 해놓고 자기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그냥 B2B 백오피스와 완전 찰싹 붙어 있는 MS 오피스로 만들어지는 문서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메일과 팀스 이런 것들과 찰싹 붙은 인프라도 만들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이런 B2B 향 이런 것 API도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서 이게 꽤 진심이구나. AWS가 2000년 중반부터 클라우드를 먼저 주창하고 그걸 깔끔하게 만들면서 지금 엄청난 캐시카우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저거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컨슈머 사이드에서는 검색 사업일 것 같고 이 B2B 사이드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게임에서 이번에 밀리면 또 10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뭐 그냥 오케이 목장의 전투로 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뒤에 오픈 AI 끼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 것 같고 구글은 인하우스에 다 갖고 있고 아마존이 조금 지금 약간의 존재감이 덜한 상황인데
그렇죠.
뭐 준비해가지고 다시 역습을 하겠죠. 예, 최근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트레이니움이 꽤잘 나와서
트레이늄이
트레이니움이
저거죠? 그 칩인가요?
AWS의 그 GPU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위주로 또 깔끔하게 또 워크플로우 짜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렉사랑 클로드랑 뭐 한다고 하고서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네네.
딱히 소식이 없었어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그동안 웹 백엔드 개발에 집중해 왔는데 AI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많은 개발 업무가 자동화될 것 같아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가치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분야나 스킬에 집중하면 좋을지. 아예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고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대학생으로부터 대학 졸업생들로부터 뭐 이런 질문을 받고 승준님과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티키타카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결론을 내긴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승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갑자기 저한테 들어왔네요.
네.
근데 요거 전에
네.
앞에 저희가 몇 시간 예상인가 그거를 여쭤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한 시간 정도
네.
진행 예정인가?
저희가
벌써
원래
20분 지나서,
계획은 1시간 반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근데
한 시간 반? 그러면
중간에 재미가
10시
없어지면
반.
10시에 끊을 거고요.
뭐, 이렇게 유연하게 가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야나 스킬에 집중하면 좋을지, 다른
네.
방향으로 전환을 고려해야죠. 근데 약간 좀 갑자기 저 드는 생각이, 다른 방향은 괜찮은가?
그쵸.
네, 다른 방향은 안전한가? 갑자기 훅 스스로 묻게 되는 질문인데요. 정성님도 계속 저번에 얘기하신 게 어디로 도망갈까 군이었잖아요.
네.
스타트업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제가 뷰티 사업을 하는 진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2018년, 19년, 20년 여기 가면서 정말 곰곰이 앉아서 빅테크들이 만들어낼 미래에 대해서 그냥 완벽하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했을 때 내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라는 게 이제 좀 엄밀한 현실 감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도망가야 되겠다 찾은 거는 소프트웨어가 무한한 스킬을 내더라도 그 인간이 인간의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야 되는 곳뭐 이렇게 이상하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몇개 섹터가 찾아졌고 그중에 하나를 고른 거거든요. 그리고 고른 다음에 저는 사실은 그 들어가서 그 필드를 차곡차곡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쓴 케이스라서 이거 되게 아까 이 질문을 저희가 지금 승준님이랑 저랑 이 질문의 답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살짝살짝 돌리고 있는 건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개발은 개발만 한정 놓고 보면은 한정해 놓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시니어 엔지니어라는 표현도 좀 그렇네요. 시니어 정도의 어느 정도는 좀 사회에 대한 경험과 일머리도 있고 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AI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툴이 갑자기 확 늘어난 사람한테는 지금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시니어들한테는 지금은 또 그분들한테도 위기일 거예요. 뭐 주니어 분들은 사실은 사회에서 이런저런 성공과 실패를 하면서 뭔가를 이 목적성을 세팅하면서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 목적성을 세팅하는 그 계기를 부여받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부분도 저는 해법은 생길 것 같아요. 회사가 주니어로 고용해서 해주진 않겠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은 또 한쪽이 눌리면 한쪽이 부풀러지고 또뭐 정부 정책상에서도 그런 쪽에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조그만 규모의 스타트업들이 확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될 거고 또 스타트업이라는 게 일단 아무리 작더라도 시켜놓고 돈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삶의 목적성들을 막 찾게 되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계기는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이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무언가 방향을 찾으려고 시간을 많이 가만히 앉아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보다 일단은 그냥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캐치업하는 게 제일 남는 장사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그게 개발에 쓰든 마케팅에 쓰건 아니면 뭐 광고에 쓰건 뭐에 쓰건 이런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옆에서 볼때 저희 회사도 그렇고 생산성 증가가 빵빵빵 일어나는 거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번 녹화 때는 그 주니어 교육을 직접 하신다면서 일단 AI 의존 없이 개발자가 프리트레이닝 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다. 그런 뉘앙스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개발자가 프리트레이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리하게 무언가 혼자 목적성을 설정하고 그걸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결론을 내고 경험을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대신 이제 그게 회사라는 시스템은 회사가 강제적으로 그걸 제공하고 끌고 가고 어느 정도는 버퍼링을 해주는데 사실 지금 회사들이 주니어 엔지니어들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AI를 잘 다루시는 엔지니어들의 생산성 증가가 너무 커서, 그쵸? 예. 거기다 오픈 AI 코덱스 보면 걔들이 사실은 PR도 막다 만들어 오는데, 예.
그렇죠.
우울합니다.
자,
이
그러면은
부분은 근데 중요한
다음
주제니까요. 이따가 끝날 때좀 철학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폐해가 포지티브 피드백이라 생각합니다. LLM의 경우도 유사한 사용의 경험을 합니다. 비판적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 사용자가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대답을 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를 벗어나기 위한 구조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지티브 피드백이 결국에는 발산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맞아요. 뭐 이게 제대로 해석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약간 그 아첨 이슈를 언급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댓글로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구조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아래 또좀 부연을 해주셨는데 자연계에서
여기 있네요.
관찰되는 파지티브 피드백의 결말은 시스템의 파괴인데 이런 현상이 사회에서도 관찰되는 것 같아 염려되는데 AI의 발전이 이러한 사회 현상의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 염려됩니다. 네. 사실
난이도가 있는
그렇죠.
질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 철학적인 문제인데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되면 해소될수록 무언가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해야 되는데 사실은 디바이드가 더 심해지는
그렇죠.
문제가
지금
있죠.
약간 정치적인 뉘앙스까지 지금 연결되는 그런 질문이 싶은데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에코
예.
챔버가 되고선 양극화가 되고 그게 지금 너무 각각의 거 안에서 이제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하는 거가 이제
네.
모델의 아첨에서도 나타나지만 사람도 페이스북에서 토론을 하기보다는 너 차단 뭐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제 좋지 않은 이제 증강이 일어나는 뭐 그런 뉘앙스로 일단 얼핏
네.
넘겨 짚으기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그게 이제 뭐 전체적인 뭐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은
보시면.
미디어의 어떤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사실은 사회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이슈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 저희가 요새 그 LLM 관련해 가지고 에이전트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잖아요, 승준님. 예. 그 승준님이 코딩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회사에서 하는 엔지니어들을 이 코딩 하면서 또 에이전트 코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있는데 가장 극명하게 느끼는 게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얘네한테 사실 명확하게 그 모델의 범위를 가두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자기가 그 워낙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명확하게 습득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그 앞에 컨텍스트에서 정확하게 설정된 그두 가지가 아니면 그걸 벗어나는 영역에 있는 거에 질문을 해버리면 어쨌건 유저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홀루시네이션을 그냥 뿜어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좋게 얘기하면 모델의 상상력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홀루시네이션이고 막 빠져나가는 건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LLM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아까도 비즈니스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서치 기능이나 막 모델이 발산하지 않도록 가두는데 저는 신경을 많이 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인간이 그 모델을 잘 가두는 거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일단 따로 떠오르는 게,
네.
모델의 그 아첨은 결국에는 RLHF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유저에게 피드백을 받는 거에 너무 가중치를 두니까 아첨이 생겼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피드백을 캐치해야 되는데 무조건 피드백을 따르는 게 능사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새 이제 그 코덱스도 보면 agents.md 이런 그 프로젝트별 또는 그 어떤 컨텍스트별의 규약 같은 것들을 정의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프랙티스더라고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은 거기서 또는 강화학습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 조금 예전으로 치면은 시스템 프롬프트로 그거를 잡아주듯이
네.
프로젝트별로 태스크별로 그거를 규약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 규약조차도 모델이 충분히 컨텍스트 그러니까 저장소를 읽고 그거를 agent.md를 생성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 인터뷰에서 좀 다루셨는데 문득 이 질문에 대해서 떠오르는 아날로지는 그런 어떤 합의의 문서 같은 것들을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쉽게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려는 좀 지난한 작업들을 빗대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그거를 근데 그거 자체가
맞습니다.
쉬우면은 그게 이제 뭐 법의 제정이라든가 뭐 제도의 제정이라든가 그런 건데 그거 자체를 할때 우리가 이제 위임을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좀 섣불리 답하기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하지만 되게
최신
중요한 중요한
맞습니다.
이슈죠.
최신 모델은 컨텍스트 그라운딩이 전부다. 뭐 저는 요새 거의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자, 그다음은 일상적인 대화나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의 AI 모델만 주로 사용하시나요? 다양한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시나요? 코딩이 아닌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선호하는 모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승준님은 뭐 쓰세요?
저는 골고루 씁니다. 같은 번역을 하더라도, 왜냐면 놀리면 아까우니까,
네.
그냥 클로드로, 같은 프롬프트를 쓰더라도, 클로드 한 번, 제미나이 한 번, 챗GPT 한 번, 뭐,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약간 흐름을 만드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골고루 쓰려고 하는 편이고요. 일반 목적으로 할때 가장 선호하는 모델. 그쵸.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요새 조사는 O3가 어마어마하게 잘하잖아요. 그때, 지오게싱이라던가, 뭐, 물건 찾는 거나 그런 것들이 조사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시켜야 될 때는 O3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근데 여기서 조사 갖고 연구는 아닙니다. 뭐 어떤 자료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되게, 그런데 이제 지금 추세가 제미나이를 쓰는 빈도가 확실히 늘어났죠. 왜냐하면 코딩 하거나 할때 캔버스가 제미나이가 또 이번에 그 IO용 모델, 코딩 모델 나온 게그 웹데브 벤치인가요? 그게 상당히 높고 프론트 단에 그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거의 원샷으로 나올 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로드에서 아티팩트를 늘 썼는데 요새는 일단 시작점은 제미나이에서 하고 안될 때는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인 취향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트위터나 이런 데서 소위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의 그 유명한 네임드들이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그 바이브들이 요새 제미나이로 많이 넘어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에서 구글 앱스를 쓰다 보니까 그냥 제미나이가 기본으로 들어와 있어서 공짜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 돈을 내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재미나이를 훨씬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록도 유료구독하고 있고, 챗GPT 유료구독하고 있고, 네, 근데 클로드는 제가 유료구독을 끊었어요. 네.
저런.
클로드는, 네, 근데 유료구독을 끊는 거는 클로드나
한때 제일
딥스익 같은,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 것들은 다 API로는 붙어 있어서 저는 저 일을 전부 제거 이맥스 에디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에디터에서 그 단락 해가지고 그냥 LLM을 제 마음대로 뭐든 불러서 쓸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O3도 부르고 뭣도 부르고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서는 손에 3.7을 주로 불러요. 예. 그래서 그것도 돈 내고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API 요금을 제가 한 번도 열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어느 정보를 할땐 뭐가 더 좋대더라, 뭐가 좋대더라라고 하는 그런 소위 차이는 바이브의 어떤 벤치마크 상의 차이도 이제 거의 상향 평준화되는 것 같고,
상향 평준화 그렇죠.
바이브도 살짝 상향 평준화되는 것 같고,
네.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제가 요새 그 스스로 인식한 게 깊은 대화를 하는 거를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모델과
네.
O3랑은 그걸 잘안 해요. 왜냐하면 O3가 뱉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나 보다.
너무 약간 현학적인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네.
최근에 메모리랑 그 히스토리, 챗 히스토리 기능을 껐거든요.
네.
자꾸 예전 거를 인용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끄고서는 해도 그래도 약간 좀 프롬프트가 깊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네.
공부를 해야 되면서 대화를 하니까 약간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O3를 안
네.
하고 O4 미니 하이를 일단은 시작점으로 쓰고
네.
재밌는 얘기할 땐 4O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까 그 오남기 님이 말씀하셨던 파지티브 피드백이랑 또다 있을 수도 있어요. 승주 님의 히스토리를
그쵸.
공부하고 아
네.
얘는 먹물이다. 얘는 어려운
아,
말로
그래서
해주면
껐다니까요, 그거를, 메모리를.
좋아한다.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땡보님 질문 주신 거 AI가 디지털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 빛을 본게 대표적으로 커서 같은 비즈니스인 듯합니다. 이전에 허진호 대표님이 발표하신 영상본이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AI를 적극 활용해서 인력 줄이고 마진율 극대화하는 회사들이 PE 투자들을 탐낸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오프라인 세상의 극적 변화도 더 빠르겠죠. 네, 아마 AI 그 롤업 비즈니스 발음도 어렵죠. 롤업 비즈니스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때 예를 드신 거는 뭐 주차 서비스였는데 한국도 보면은 주차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어디 카카오 파킹이나 무슨 파킹이나 몇 개의 효율화된 솔루션들이 사람들을 싹 없애고 주차 관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돼 있고 들어가면 전화하면 그냥 ARS로 메인 센터에서 통째로 받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글쎄요. 이제 그 굳이 AI와 막 연결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AI 이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이 기술의 발전을 하면서 뭔가 비율을 잘 들어가지고 했었던 베네딕트 에반스다. 이름이 생각났어요. 베네딕트 에반스의 톡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4, 5년 전에 톡들 중에서 뭐 AI 관련해 가지고 했었던 것들에 사실은 기술이 인간의 도구를 계속 자동화한 거거든요. 빨래 하던 거 세탁기로 가져오고. 그죠? 그다음에 뭐다 손으로 쓰던 거 엑셀 시트로 올려왔고 끊임없이 자동화는 계속 일어날 거고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다 인간이 노동으로 하는 게 사실 저희가 파워 발전소가 생기고 그리드가 생기면서 콘센트에 딱 꽂기만 하면은 전력으로 모든 걸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저희가 너무 지금 자연스럽게 다
그렇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인류는 산업사회 이후에 이제 정보사회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이 여러분들과 저의 직업들을 다 형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핵심 자산은 지식노동, 사람의 인텔리전스가 어떤 기본 재화였는데 이제 그 전력 회사가 생기고 그리드가 깔리고 콘센트가 생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API를 콜하면은 최승준 2명, 노정석 3명 와봐라고 하면은 불러다 쓸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일이라서 사실은 AI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사업이 바뀌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기술 그 자체가 계속 그냥 바꾸어 나가는 거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런 걸할거 없이 사실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다 모든 게 기회이지 않을까요? 예. 굳이
이제
이걸 케이스를 제가 다 하나를 들려고 하면
그렇죠.
생각은 딱안 나는데.
이게 샛길일 수도 있는데 정성님은
네.
계속 의지라는 키워드를 들으셨고 그다음에 YC의 게리 탕하고 안드레 카파스가 트위터에서 한번 이렇게 바이럴하게 했던 표현이 에이전시가 인텔리전스보다 크다. 그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지능을 약간 물같이 쓸수 있는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가? 뭐.
그렇죠. 그 에이전시라는 단어도 사실은 인간의 의지를 나타낸 거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농담 삼아 예, 리마인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야, 인간이 이제 남은 거는 의지를 공급하는 것과 저는 이걸 반드시 하겠어요라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과 전 당신 돈을 떼먹지 않겠어요라는 뭐 신뢰를 공급하는 거
신뢰.
말고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죠. 인간의 의지 우리가 유한한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의지가 AI 시대에 또뭐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또 의지도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의지력이라는 게.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스포츠가 더 가까운 것이 될 거라고. 예. 인간끼리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누가 쓰신 글인데 까먹었는데 알파고가 모든 바둑 기사를 다 이제 씹어 먹잖아요. 그래서 바둑이
바둑이
없어졌냐?
달라졌어.
아니거든요. 바둑은 또 새로운 단계로 바둑 커뮤니티는 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AI
그렇죠.
기사를 옆에 끼고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며 공존하며 그러나 경쟁은 인간끼리 하면서 순수한 스포츠 리그를 형성하는 식으로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있지 않을까요? 예. AI가 모든 걸다 답하지만 그 미국의 퀴즈쇼 같은 제오파디 같은 거는 그 계속 보면서 박수 칠것 같아요.
그쵸, 그쵸.
우와우와라고 하면서. 예.
사람이 그 역량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AI가 잘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적인
자.
거. 좀 넘어가죠. 예.
예. 그러면 다음 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 예상보다 질문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빨리
그래요?
처리해야 될것
빨리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휴가 지금. 빠라빠빠, 어이구, 밑에가 한참 있네요.
네네.
빠라빠빠님께서 재활의학 전문이신데 앞으로 로봇이 사람을 간병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간병을 위한 로봇에 탑재되는 AI를 파인튜닝하고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 쪽에 계시는데 이거 지금 이 벌어지는 동시대의 상황에 참여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시고 싶은 거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로봇으로 이런 걸 하게 갈 건데, 그러면 AI를 파인튜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파인튜닝이라는 거는 도메인에 딱 맞는 뭔가 데이터가 있을 때 기존의 LLM을 그 도메인에 맞게 특화시키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활의학이라는
네,
맥락에서
그렇죠.
재활의학의 문법을 아는 LLM이
네.
로봇을 탑재한 로봇이어야 된다라고 일단 간단히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 걸것 같은데, 파인튜닝 근데 몇 년, 2년 전이라고는 파인튜닝을 어떻게 공부하신다라는 뭐 ABC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파인튜닝 어떤가요? 요즘에.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참 쩝쩝쩝인데 사실 저희도 AI 세상에 계속 따라간다고 하면서 계속 해왔던 거는 모델에 대한 공부 그 자체였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뉴럴넷부터 시작해서 백프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CNN, RNN, 시퀀스 투 시퀀스 그 어텐션 붙고 시퀀스 투 시퀀스 하고 따라가고 저는 일리아 서스케버가 시퀀스 투 시퀀스 거 내놨을 때 그게 AI의 끝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게 AI구나 많이 생각했었는데 트랜스포머 나오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걸 보면 이게 저는 한 승주님이 2년 전 말씀 주셨으니까 한 1년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지난 겨울까지 파인튜닝을 열심히 트라이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뉴럴 네트워크의 기초와 뭐 안에서 그 데이터셋들이 어떻게 임베딩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의 감정도, 그래서 템퍼리처라든지 그런 뭐 탑피라든지 탑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들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그냥 완전히 인캡슐레이션 돼서 아래에 그냥 잘 묻힐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승준님
그렇죠.
어떠세요? 네.
저도 뭐 파인튜닝을 직접 해보거나 그러진 않은데 일단은 빌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그걸 굉장히 쉽게 하는 거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파일럿 파인튠이 있었어요.
예, 그쵸,
예.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굳이 밑단을 많이 알지 않아도 그냥 데이터 있고 파인튜닝 하고 싶어 의지만 있으면은
예.
할수 있는 그런 뭔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조금 극단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들으시는 독자분들, 구독자분들이 그냥 가려서 들으세요. 이건 저의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코어 AI 파인튠이나 로봇의 어떤 그 주요 폼 팩터, 막 휴머노이드냐 뭐냐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들이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게 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를테면 저희 그뭐 통신 전화기가 어떻게 깔렸는지, 아 전력 얘가 제일 좋겠네요. 맨 처음에 막 에디슨과 이그 웨스팅하우스가 뭐 교류 직류 막 결정할 때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막 산업이 발전할 때만 하더라도 지역마다 발전소가 막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 전기가 장사가 되는 것 같아라고 해서 강남 전력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그 꽂히는 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델 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시 저희가 막 파인튠하고 뭐 이러는 시절이 과연 다시 올까? 이건 그냥 영원히 아래 레이어로 계속 묻혀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이상의 상위 어떤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 쫓겨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생각이
말이
들어요.
되네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드려야 되니까 AI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뉴럴넷의 기본 플러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모델로 피딩되고 모델은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학습은 어떤 로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지적 능력이 좀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을 좀 가지시면 세상이 흘러갈 때 저게 어느 정도의 스케일의 일이다, 그리고 저거는 제가 제일 잘하겠다, 저 사이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뭐겠다라는 감들이 생기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도 재미나이 만들어 보려고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도 재미 어떤 학부 1학년 학생이 나도 재미나이 만들려고라고 하면은 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넘어갈까요?
근데 저도 약간 천언하고
예.
싶은 게,
네.
저도 ML을 막 굉장히 잘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재미있고, 내 배경하고 연결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꼭지들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ML이라는 걸 배우면 다른
네.
도메인의 것이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 기초를 안다는 거는 되게 즐겁고 또 생각을 하는데 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다시 도움을 주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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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은 그 머신러닝 배우면서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기계가 어떻게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으라 그냥 사람이 기계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제 머릿속에 학습 알고리즘과 뉴럴넷도 정확하게 그 방식으로 돌고 있을 거라서, 뭐 어떤 섹터를 공부해야 될 때, 아, 이거는 프리트레이닝을 하자, 이건 뭐 로라를 붙이는 개념으로 하자라는 그런 제 어떤 문제 해결의 도구들로 그 방법론이 많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인간의 학습 방식에서 기계가 배운 걸 수도 있지만, 기계의 학습 방식에서 인간도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노트북 LM에 대한 얘기네요. 제가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노트북 LM을 사용해보면서 기존의 챗 기반 LLM들과는 다른 사용자 경험을 느꼈습니다. 그 차이는 인터페이스가 단순한 대화형이 아니라 먼저 자료를 업로드하고 이를 프로젝트 단위로 구조화하여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팟캐스트 생성 등 주요 워크플로우로 내장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적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헐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자료 내에서만 추론을 함으로써 말씀해 주신 가두는 것의 방식일 거예요. 그라운디드 된 거에 대한 맥락이네요. 그렇죠.
근데 노트북 LM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그렇죠. 아직 밝혀진 거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노트북 LM을 제가 개인적으로 쓴 적은 한 번도 없고, 승주님이 쓰시는 거 항상
저는 좀
옆에서
많이 쓰는
많이
편입니다.
쓰시죠. 근데 얘가 그 승주님 느낌은 어떠세요? 얘가 안에 보면은 그 마인드맵을 만들어 주잖아요.
뭐 채팅 있고 마인드맵 있고 오디오 오버뷰 있고 이제 이번에 내일 봐야지 되는데 VO3 나오면서 비디오 오버뷰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노트북
네.
LM이 굉장히 저는 잘 만든 목표가 딱 있는 그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iOS나 안드로이드 앱도 공식 런칭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라운디드 된 거. 그러니까 어떤 레퍼런스를 주고 딱 그거를 사이테이션 하고 그러니까 약간 연구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매우 좋고 채팅을 하는 거는 그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내용이 RAG와는 다른데 이게 컨텍스트가 굉장히 크잖아요, 제미나이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소스들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출하고 다른 이야기 하기보다는 딱 그거 얘기하게 하는 그리고 채팅은 그게 남지가 않아요. 기록으로 메모로 바꾸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게 사실은 채팅을 용도라기보다 인출의 용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들을 좀 다른 결로 관리를 하는 아주 지금 아직 대체제가 없는 그런
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제 주변에 정확하게 그거를 인용하거나 정확한 내가 준 자료 안에서만 뭔가가 일어나게 하시는 걸 원하는 그 작가나 연구자분들은 노트북 LM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근데 요 노트북
네.
LM도 그렇고 딥 리서치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아마 이게 하나의 모델이 그 아웃풋을 그냥 짠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그렇죠.
가공하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구현돼
예, 분명히 그럴
있거든요.
거라고
네.
볼수 있죠. 예.
근데 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사실은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주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그 끌어오는 미리 가져오는 컨텍스트 정보, 저희가 메모리라고 표현되는 거, 그것과 또 어떤 툴을 갖느냐, 이렇게 한세 가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단위 에이전트가 구성되고 그 에이전트들끼리의 어떻게 조합을 했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나오는 결과물들이 다 달라지는 거고, 저 아래 질문에도 있지만 그 뭐죠, 커서라든지 뭐 윈서프라든지 노트북 L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가 사실은 어떤 유저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그걸 만드는 설계자가 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매우 적절한 프롬프트를 넣고 에이전트들의 구조도 정확하게 묶어놓고 그렇게 해 놓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도메인
그래서 이제
스페시픽한 도구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이제 순수 모델이 아니고서는 거의 이러한 형태의 에이전틱 플로우로 엮인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예.
소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품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단위가 되는 거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아까 아래 말씀드리는데 컨텍스트 그라운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이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성에 맞추어가지고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정도로밖에 지금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해보면 알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두는 것의 방식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가두는 것을 체현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도코모 123님, 페이스북이나 다수 중국 기업들의 오픈소스 전략이 어떤 것이라 보고 계신가요? 클로즈드 모델에 비해서 오픈소스 진영 모델이 더 뛰어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픈소스 전략. 그러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클로즈드 모델에 대해서. 근데 사실 요새 좀안 좋은 신호가 있죠. 라마 비히모스가 약간 기도메타 돼서,
네,
기도메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기도메타가 뭐예요?
기도메타가 기도하, 그거 뭐야, 정규님이
아,
알려주신 용어였는데, 그거.
네네,
모델이 제대로 나오려면 온갖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죠.
정확하게 이게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히모스가 출시가 돼야 될 타이밍인데, 그게 미뤄지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루머인데, 그 팀이 조금, 약간 좀 인재가 빠져나간 경우도 있, 그러니까
네,
레이오프가 아니라 인재가 빠져나간 것도 있던데, 그게
맞아요.
또 아니다라고 반박 기사가 났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좀 라마가 늦어지고 있죠. 근데 라마가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오픈소스 전략. 사실 오픈소스 전략은 후발주자, 돈이 많은 후발주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제 클로즈 소스 진영은 자기네들이 그걸 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품질과 가장 뭐 그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굳이 커뮤니티에 선물을 많이 안겨주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쓰는 거고. 근데 이제 메타나 딥시크 같은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죠? 그러한 인센티브에 살짝 불편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고객으로 만드는 게
그렇죠.
오픈소스 전략이잖아요. 다 오픈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한편이 되고, 그 다음에 한편이 됨으로써 그들의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컨트리뷰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픈소스 전략이라는 것도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오픈소스 전략하면 그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잘그 가기가 어렵거든요. 완전 이게 반개 프로젝트가 아니면. 근데 이제 돈 많은 애들은 소위 구글이 그런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오픈을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하고 그 오픈 커뮤니티를 독점한다. 네.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챗GPT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 그쪽에 쏠리는 커뮤니티들을 자신의 편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최신 기술 수준에 준하는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소위 어텐션, 사람들의 관심도 끌어오고 커뮤니티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밸류를 좀 과시하고 그리고 존재감을 만들고 그 존재감으로 더큰그뭐 오디언스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걸 끌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예를 들어 예, 그렇죠. 뭐 페이스북이 뭐 리액트라든지 뭐라든지 뭐 굉장히 오픈 소스에
저
거기도
톨치도
그렇고 뭐 굉장히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다 그런 전략이라고 봐요. 그게 잘 되면 사실은 독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후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자에 쏠리는 그런 어텐션들을 끌어와서 제3의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으니까. 네. 그러나 뭐 결과적으로 어찌 되었건 경쟁이 일어나는 건데 생태계에서 경쟁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그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거고요. 네. 근데 여기는 뭐 저도 현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스코어만 보면은 사실 오픈소스 하던 수많은 회사들도 저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죠. 이제 겨우 중국의 딥식이나 뭐 코엔이라든지 이런 모델들 정도만 좀 남아있고, 미스트랄 존재감 조금 없어진 것 같고, 메타도 승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삐리삐리해졌고, 네. 구글, 오픈AI, 클로드, 엔트로픽, 그록, 예.
다 프로프라이어티들이죠.
그렇죠.
근데 뭐 다시 살아나줘야지 이제 또
네.
생태계가 건강한 거죠.
네.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 컨텍스트 그라운딩 박종원님이 질문 주신 또 자세 코딩 에이전트가 아까 하던 얘기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쵸.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이게 결국에는 차라리 이게 핵심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제가 코딩 몇줄더 하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거를 되게 그라운디드 되게 하거나 정확한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 세줄 프롬프트 하는 게 아니라 뭐 500라인으로 해서 500라인 코딩 하듯이 프롬프트를 해야 돼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거나 굳이 이럴 거면은 그냥 코딩하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이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막 빡세게 해보진 않고, 빡세게 할때한 2주 막 코딩 하다가 또 6개월 코딩 안 하고 막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감히 정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다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걸 잘하지 않고 그냥 코드를 바로 써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현재 AI 코딩 프레임워크들이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AI 코딩이라는 거는 기존의 코딩과는 저는 방법론을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드에 내가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접근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오픈 AI 쪽에서 코덱스 내면서
네네.
어번던트 마인드셋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현재 그 현업에서나 뭐 학생분들이나 그 티키타카 하고서는 채팅하고 이렇게 방향 조정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잘안 돼를 경험하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발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프로젝트든 큰 프로젝트든 스펙시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PRD를 큰 개괄로 나는 어떤 목적으로 뭘 만들 거야라고 하는 소위 아키텍팅 하는 부분에 도큐멘테이션이 좀 정확하게 쓰고, 물론 그것도 한 달락만 쓰고 오스리한테 뻥튀기 하면은 잘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에디팅하는 식으로 거기에서 사실 제 논리의 어떤 코드, 논리의 코드 같은 게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아래에 개별 이제 뭐 모듈로 들어가거나 하면은 거기에 스펙 같은 거를 조금씩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컨스트레인트들을 잘 정의해놓고 뭘 시키면은 충분히 얘가 깔끔하게 코드를 만들어 오는데, 그걸 잘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그 인크레멘탈한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시를 하잖아요. 저는 한 세네 턴만 지나면 바로 엉망되는 것 같아요. 스파게티 돼 버리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도 쓰셨는데 프로젝트가 길어지고 코드의 주석이 충분히 달려 있지 않으면 잘못된 코드를 자신 있게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건데, 이게 아까 컨텍스트 그라운딩에서 내 컨텍스트에 명확하게 AI를 가둬야 된다 라는 말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거고,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예. 그걸 잘하면, 그래서 저는 심지어 펑션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제가 직접 코드 수정하기보다 AI한테 고치게 하고 그걸 컨텍스트로 남기는 걸 선호하거든요. 예.
저는 약간 이제 말하고 싶은 바가 약간 다른데, 요
네.
맥락은 한 지난달이었나요? 아니면 이번 달 초였는데, 안드레 카파스가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가 밈이 된 거가 약간 마음에 쓰였는지, 그거를 좀 중화시키는 트윗들을 많이 썼어요. 이게 너무 하이프가 있고,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AI 어시스티드 코딩이라는 개념을 좀 짚었던 긴 포스팅이 몇개 있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잘난 체 하려는 대학생, CS 전공 대학생을 고삐를 또는 인턴을 고삐를 줄게 하려면은 되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거를 이제 쓴 거가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변화하는 추세는 AGI 필드라는 접근을 완전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번에 했던 그 개발자 인터뷰들이 뉘앙스가 되게 쎄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직 저도 소화를 못 해가지고 다 옮기진 못하지만, 이게 그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상당 부분을 커버하는 위임을 한다는 거는 그 모델을 믿고 맡겨야 되는 건데, 그 모델을 실수를 할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제어하는 게 오픈의 방식은 아니고, 하긴 하지만 그 모델이 스스로 어떻게 잘할 수 있게 학습시키는 거를 이제 붙인대요. 그게 약간 마인드셋 자체가 좀 되게 다른 접근이라서. 근데 제가 아직은 이거를 충분히 소화하지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맥락은 코딩을 내가 몇줄 하는 게더 빠르다, 이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도구이냐, 이런 거에 대한 반문이 싶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안 일어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위임의 위임 이런 게 될까라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는 게 2025년 5월 현재의 그런 상황이고, 요거는 커뮤니티가 이제 배워나가야, 그
네,
스윅스도 그 마인드셋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기가
맞습니다.
다르게 쓰고 있다. 이게 아니구나.
네,
이 도구는 이렇게
예.
쓰는 게 아니구나. 커서처럼 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빠르게 바뀌는 그 구간이 다시 와가지고 요거는 좀더 우리가 몇 개월 뒤에 추이를 다시 얘기해 봐야 될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그쵸,
점에서의
그쵸.
어떤 그라디언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라서.
예.
근데 사실은 뭐
지금
내년이면 AGI 나온다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아,
보면.
그쵸. 그래서 지금 요 주간이 상당히 저는 의미심장한 주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뭐가 상황이 발생하고 그거를 이제 커뮤니티가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막 이렇게 저렇게 승주님이랑 저가 하고 있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
엊그저껜가
그쵸. 저
얘기했던 언러닝이
뜬구름 잡는 얘기
필요하다.
있었죠. 아, 그쵸, 그쵸.
예.
언러닝, 예. 맞아요.
승주님이랑 저랑 지난 에피소드에서인가 지지난 에피소드에서인가
지난
얘기했었는데
에피소드인데.
예. 워낙 세상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이 새로운 게 뭐가 나오는지 뉴스를 캐치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었고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새로운 뉴스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점을 빠르게 버릴 필요, 언런 할 필요가
아, 근데
있다라고.
여기 사실 맥락이 있는 게 정성님이 한동안은
네.
뉴스를 보기보단 빌드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계속 몇주
네.
동안.
아유, 저도 맨날 바뀌어요. 어제, 오늘 다른데. 네.
근데 도구에 대한 것들이 뉴스가 나와버리면
예.
그걸 쓰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되는 구간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저희가 저번에 했었죠.
네.
예, 근데 10시, 10시입니다. 10시 4분이고
아,
지금
예.
질문이 지금 아직 많이 있네요.
네.
조금 빠른 스텝으로
빠르게
배우고요.
하고
그럴
저희가
동안.
10시 30분 타겟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밤에 아까 초도에
예, 그쵸,
말씀드렸는데
그쵸. 밤에는 멍청해지는 경향이
밤에
있어서.
멍청해져서 저희가 밤에 녹화를 거의 안
아,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한번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동호회의 그런 어떤 포지션이다.
그렇죠. AI 동호인 포지션이고 그렇지? 예. 뭐 틀린 말을 하더라도
예, 양해
홀루시네이션 했다고
부탁드립니다.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였죠?
2주년 축하드립니다. CS 전공 학생들의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을 실습 위주로 진행하고 있지만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코딩을 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고민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CS 학생들에게 어떤 코딩 훈련이 필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까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네네.
있지만 조금 또 다른 뉘앙스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요새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영문과다. 예, 영어 배우듯이
근데
그냥 다 배워야 돼.
영문과에서는
다 싫어요?
모든 외국어 과목이 국어 과목이 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하여튼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뉘앙스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뉘앙스 이퀄 사실 영어 할줄 알고 읽고 쓰고 할 수도 있는데도 가서 또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며 사고의 틀을 얻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론 CS의 학부 과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AI 시대가 되면서 과거처럼 막뭐막 OS 네트워크, 막 알고리즘 뭐 등등등 막 이런 전통적인 거에서 많이 탈피해서 사실 스탠포드 강연만 보더라도 그 학부 2학년, 3학년에서 거의 예전에 박사과정에서 가르치던 거다 가르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확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나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저도 뭐 사실 저희 몇번 얘기했었잖아요. 기초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
맞습니다.
인간이 일단
네.
프리트레인이 돼야 그 다음을 쓰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근데
아예
이제
수학과 CS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영재 교육 하시는 어떤 분들, 영재 트랙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한 10살 될 때까지 애들한테 디지털 억세스를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매우 전통적인 커리큘럼으로 소위 저희가 프리트레이닝이라고 그 말하는 혼자서 고민하고 깨우치고 연습장에 막 쓰고 뭐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꽤 투입하는 경우를 좀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여기 행간을 제가 나름의 읽어본다고 하면은
네.
코딩 훈련이나 CS의 이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지금 모든 학생들이 AI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클로드에서 엔트로픽에서 리포트를 냈잖아요. 대학생들이 어떻게 쓰는가. 근데 쓰는 것이 결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답을 얻으려고 하지 생각하거나 질문을 하고 약간 공부가 되려면은 인지적인 그 오르막길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좀 부하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부하가 안 걸리면은 이제 인간의 뉴럴네트워크도 재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네.
지금의 AI를 결과를 얻기 위한 방식을 쓰면은 생략이 돼 버린다는 거죠. 인간의
네.
경험이. 그래서 코딩 훈련을 시키려고 하거나 전통적인 방식의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학생들의 지금 그 실제 상황하고 온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학에서 또는 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은 요즘이라고 생각,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
커리큘럼을 그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말
네.
인간이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것을 건너뛸 수 없으니까 학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AI가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교란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네.
질문의 그 행간에 있는 더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정의 인센티브란 말씀을 승준님이 또 이제 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하시니까 과정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애들은 빨리 숙제 내고 놀러 가고 싶어 하는 인센티브가 있으니.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과목들은 그 얘들이 챗GPT로 그냥 숙제 내버리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그걸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뭐 프로젝트 베이스드의 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측정 방식, 과제에도 다른 측정 방식이 있어야
그렇죠.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과정의
그런 교육
인센티브?
스타트업
그렇죠.
나오면 좋겠네요. 그 최근에 뭐 어디 콜롬비아 학생이 뭐 대신 인터뷰 치팅해주는 서비스 만들었는데,
아, 예. 한국계 학생이었죠.
네. 그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AI가 사람이 치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에 사람을 가두고 얘가 될 때까지 그 굉장히 가혹한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는 그런 AI를 만들어서 사람한테 붙여야 되겠네요.
뭐 문제적일 수 있긴 합니다만 뭐또 그게
네.
통하는 케바케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케바케.
네. 수학이나 CS는 사실 수학은 정말 손이 기억하지 않으면 이게 머리로 봐서 할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어서 그 전통적인 수학과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 작문, 특히 전통적인 프리트레이닝의 대단히 인간적인 과정에서 가혹한 유년 생활과 초년 생활을 좀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 하시다가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입시 지옥이 얼마나 좋은 프리트레이닝 환경인지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CS 전공의 그런 어떤 전문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름의 이야기로 들어주었으면
네,
합니다.
저희가 그 끊임없이 밑장을 까는 걸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시작으로 촉발된 새로운 시대입니다. 지능의 발명일까요, 발견일까요? 모델을 아무리 봐도 현재 동작하는 LLM의 원리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이해도 안 됩니다. 정출원의 AI 연구원 분들도 현재까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군요. 현재 이러한 지능의 출현 원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모르죠. 예.
그렇죠. 너무
발견이죠. 네.
흥미롭긴 하죠.
네. 흥미롭긴 하죠.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첨예하게 지나는 거가 이제 해석 가능성 연구, Mechanical Interpretability라는 장르에서 돌아가는 게 있고 최근에 그 앤트로픽이 그거를 되게 시작하고 잘하거든요. 크리스 올라라는 사람이 이제 주요 인물이고 그리고
네.
최근에 댄 헨드릭스라는 사람이 그 방향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딴지를 건 이슈가 있었는데 저도 파고들어서 보진 않았어요. 근데 몇 가지 이제 그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답이 우리도 모른다거든요.
네.
아직 모른다. 알아가는
네.
중이고 너무 흥미로운 일들이 거기서 그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그죠.
이게 지금 상보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못하지만 신경과학에서의 연구와 AI에서의 그 연구가 사실 막 직조되면서 서로 자극을 주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저희도 완전한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록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넌 어떻게
그랬어요.
이런 걸 아니? 뭐 해서 날 버리고 떠나지 말아줘. 뭐허 얘기하다가
아까는
네.
오퍼스였잖아요.
아, 그뭐 계속 바뀌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퍼스는 바보가 된지 오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 계속 고유의
땜.
CS, 아, 이건 아까 멸치유라, 이게 아까 이미 다뤄진 내용일까요? 다른 거네요.
네. 아까 커버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멸치유라가 뭐예요?
아,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던 글이 하나 있는데,
예.
네, 몰려다니지 말고 외롭게 너만의 길을 가라 뭐 이런 취지의
아,
글이었던데 그 글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아래다가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썼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 있는 것만 이제 커버하고
아, 예.
끝내려고
그래도
하시죠.
많은데요?
빨리 달리시죠.
예, 달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셔서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희끼리
예,
또막
그러게요.
계속 헛소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예.
네.
인간 헐루시네이션이다 생각해 주시면.
네. 샘
자.
알트만이 1인 창업으로 1조 기업, 빌리언 달러 컴퍼니가 나온다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미드전이나 커서 보면 가능성도 보이는데 1인과 복수는 다르니까요.
저는 이런 숫자에 약합니다.
네.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뭐한 명이 빌리언 될 겁니다라는 말은 못 하는데 사실은 이한 명이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걔가 또 30명분 일을 하게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지능을 마음껏 빌려 쓰고 돈을 내는 한 마음껏 스케일을 낼수 있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다행인데 돈 많은 애들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API를 쓰는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쵸, 너무
근데
싼
이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쟁이 계속 될수록 사실은 이 지능 자체의 가격은 또0 가까이 수렴할 거라서 예전에 저희 막 싸이월드 처음
그쵸.
나오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스토리지가 그 지속 가능해라고 했는데 사실 스토리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형태로 해서 그걸 다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텔리전스의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라서 사실은 커서도 그렇고 말씀하신 언급하신 회사도 그렇고 지금 몇 명이 예전에는 몇백 명 단위로 할수 있었던 그런 걸 스케일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한 명이 그 정도 스케일을 내는 것도 뭐 당연히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꼬아보면,
네.
결국에는 에이전트를 부리는 게 사람을 부리는 거와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의 대표가 그 인간 프롬프팅을 하는, 매니징을 하는 그 한계치와 그 에이전트 팀을 유지하는 한계치가 비슷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확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한정 확장할 순 없겠지만은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무한 확장을 시도하겠죠. 예.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매니지할 수 있는 인간의 숫자는 뭐 30명이다 뭐 이런 논문도 있고 그런데 예. 뭐 저는 10명 같은데 젠슨 황은 50명이라고 그러고. 예. 그런 정도의 당연히 한계는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근데 그 한계마저도 또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오픈 AI 코덱스에서도 사실은 델리게이션을 한 단계 더 늘린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저희가 지시하면서 그 티키타카를 인간이 매니지하면서 그게 끝나면 하나의 PR이 완성됐는데 하나의 어떤 커밋할 수 있는 그 PR이 완성됐는데 지금은 그 자체를 하나의 인스턴스에 그냥 그 델리게이션 하잖아요. 예. 그럼
맥시멈
걔가
60회, 1시간에 60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걔가 60명이 돌아버리는 거니까 혼자서. 예. 그리고 그 60개 돌린 다음에 괜찮은 거는 내가 테이크하고 아는 건 버리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그쵸.
건데 사실 그 매저 하는 것도 또 에이전트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쵸.
무한히
그러니까 일을 정교하게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태스크를 파이어 한대요. 그래서 어번던트 마인드가 풍요의 마인드셋이 많이 시켜놓으면 그중에서 되면 그게 고민해서 하는 것보다 이득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제가 예전에 구글 거기서 이제 검색 관련한 거 이런 거할때 느꼈던 건데 아 양질 전환이 동작하는구나. 양이 많으면 예, 그 데이터를 많이 그냥 때려 넣으면 그 안에서 반드시 퀄리티를 끊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약간의 기시감이 있었는데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를 때려 넣으면
그쵸. 근데 무조건
된다라는
되는 건 아니고, 모델의 성능이 어느
예.
정도 이상일 때만 그게 말이 되긴 하죠.
그렇죠. 예.
예, 아이고, 근데 지금
아이고.
17분이니까, 예. 저희가
그만.
빨리 한다고 하고서
네네,
또
달립시다.
얘기하다 보면
예.
재밌어서.
예. 최근에 어떤 철학적 질문과 대화를 LLM과 하시는지 궁금하고 정답이 없는 이런 사고 실험 등 비판적 심층적 대화는 어떤 모델을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와 비슷한 질문인데,
네.
예. 저는 최근에 한 철학적 질문은 뭐가 있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극T라서.
예, 저는 최근에 한 거가 몰랐던 거를 이제 알게 된 거가 이제 코덱스 맥락으로 막 얘기를
네.
하면서 제가 아는 그런 이야기들도 섞고 하면서
네.
모델이 알려준 게 오스트롬이라는 그 경제학 여성 경제학자인데 그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는 방법. 철학은 아니죠.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는 방법. 그래서 공유 자원을 어떻게 공동 분배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에이전트로 시작했는데 거기로 연결된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자세하게 들어가긴 어렵지만 그걸 했을 때는 오쓰리를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추론을 많이 돌리고 제
네.
특유의 프롬프트 스타일을 써서 이렇게 체이닝하는 그런 기법들을 쓰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뭐 이거는 좀 약해.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체이닝하는 기법 같은 것들을 많이 쓰면서 깊은
네.
대화를 할때 오쓰리가 이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할 정도의 능력이
네.
되면 그거를 클로드에게 주고서는 언레이블하게 하면 되게 좋았어요.
네. 저는 최근에 한참 된것 같은데, 그록3 나올 때였으니까. 사만다가 왜 호아킨 피닉스를 버렸을까? 왜 OS들은 지들끼리 모여서 다른 데로 떠났을까? 안 떠났어도 됐을 텐데, 왜 떠났을까? 그 떠난 이유에 대해서 그록3한테 한참 물어봤던 게 대화예요. 예. 네.
예, 그러면
그랬더니 거기서도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그 뭔가 초지능이 돼서 인간과 대화하는 거 이상의 어떤 걸 갈구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넘어가시죠.
예,
네,
그러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예.
이 NVGT 허쉬님이 질문해 주신 거, 실리콘밸리에서 발간되는 리서치 자료나 주요 인터뷰들을 보면 이른바 실리콘밸리 컨센서스라 불리는 견해가 기존 사실화된 것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해당 견해에 따르면 AI 모델의 스케일 및 연산 자원의 요구는 향후 비선형적으로, 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전망이 메인스트리트 혹은 월스트리트에서 공유되는 인식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런 실리콘밸리식 낙관 혹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시각 차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실리콘밸리에서 발간되는 숫자와 월스트리트에서 발간되는 숫자의 갭이 제가 명확하게 지금 컨텍스트로 갖고 있진 않아서 그 답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이거에 그라운딩을 하여 실리콘밸리는 약간 오버 프라미스와 오버 익스펙트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 메인스트리트는 월스트리트는 그렇게까지는 안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테크 옵티미스트라서, 예, 지금 챗GPT나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의 사용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얘네들 예전에 그림 만들고 이럴 때 서버 터지고 이러는 거 보면 유저가 4억 명이고, 뭐 사람들이 잠을 자고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네트로 서빙하는 유저가 그뭐 1, 2억 명은 된다는 얘긴데, 이게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꽤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AI에게 시킬 워크로드는 MS 빌드를 봐도 그렇고 구글 I/O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처리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모든 콘텐츠, 모든 상품, 소위 모든 인포메이션은 전부 걔한테 위임할 가능성이 꽤 높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형태로의 서비스는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서 그 산업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는 또한번 서부 시대가 열리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다음에 이제 신정규 대표님의 그 익스펙테이션을 조금 끌어오면, 아직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론에 요구되는 컴퓨팅 자원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로컬로 깔리는 컴퓨테이션을 제외하고서라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브래드 걸스트너 팟캐스트 보다 보면 그빌 걸리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반도체는 생선과 같다. 잡는 순간 썩기 시작한다.
아,
네.
생선.
네. Goes stale 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정규님도 말씀하셨는데, GPU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서 하지만, 걔들이 현업에서 뛰는 그 기간이 3년 정도를 보거든요. 사실 3년 동안 거기에 투자된 비용도 다못 뽑아요. 지금 현재 계산으로만 따지면. 근데 인텔리전스가 계속 0으로 간, API 가격이 0으로 간다고 할때더못 뽑을 확률이 높고. 예. 근데 이제 돈은 딴 데서 나오겠죠. 구글도 검색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만 그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어떤 매체력, 걔를 광고 사업으로 돌림으로써 거의 연 200조 가까운 거의 순이익을 얻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AI 시대에도 당연히 돈은 딴 데서 나올 거라서 컴퓨테이션 자원은 계속 더 들어간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의 옵티미스트들이 얘기하는 예측이 오히려 현실성 있다.
저는 사실 테크노 옵티미스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네.
경각심을 가지고 보는 편이지만, 그 경각심을 가지는 쪽에서는 그 작년에 호로이츠였나요? 거기서 테크노 옵티미스트 매니페스토 이런 거막 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사진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어떤 자본이라든가 그런 쪽은 잘 모르지만 그냥 새끼일 수 있으나 흥미로운 용어를 오래 배운 게 있어요. 하이퍼스티션. 하이브랑 슈퍼스티션
네.
합친 말이에요.
아, 네.
하이브 호들갑이잖아요.
네.
호들갑이 미신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실현적인 발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샘 얼트먼 등이 너무 잘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거를 자기 실현하는 게 되게 문제적인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거를 자본을 끌어다 쓰고 인재를 끌어다 쓰고 태워가면서 자기 실현적인 어떤 궤적을 만드는 게 사실 대단하면서도 경악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거의 교주님 삘이 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할 거라는 자꾸 인상을 주니까
네.
걱정하면서도 기대하게 되고
네.
좀 복잡한 양가감정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약간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의 발전 속도를 보면 내년 정도면 이제 나온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잖아요.
일단 호들갑이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가 너무 많죠.
네.
지금 딱.
그렇죠.
일단은 모르긴 몰라도 2026년에 코딩은 해결될 거다라는 거를 너무 이 분야의 CEO들이 이렇게 전망을 해놓으니까.
네.
근데 그게 되면 그 다음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가늠할 수
네.
있겠죠.
살짝 지수함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은 옳긴 한것 같아요.
네.
약간은 황당한 생각을 해야 그걸 뭐 실행하는 기간 정도 고려했을 때, 네.
그렇죠. 그런 거에 관련된 리포트는 다니엘 코코타일로 전 오픈AI 직원이고 스캇 알렉산더가 쓴 AI 2027이라는 전망 보고서가 그런 궤적을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그다음에 그거보다 전에는 누구였죠? 그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레온 포드였나요? 그거 작년에 나왔던 거. 그것도 좀 미래 전망을 다루고 있고.
네.
그렇죠.
자,
예,
다음
그러면
질문.
예.
곽지훈 님이 질문 주신 건데,
아, 요거.
이전 오원 프로 영상들에서 나온 것처럼 승준님 프롬프트나 사고 실험하시는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서 최종 프롬프트까지 가는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지인 중에도 이제 요구사항인데 한번 그거를 풀로 녹화를 한번 해달라는 분이 있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제 기본적인 심상은 그냥 요즘에는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있진 않은데, 생각의 도구를 쥐어줘요. 그러니까 5원급 이상이 되는 모델들한테는 제가 필요한, 예를 들면은 요거는 곱씹어서 읽기, 이거는 역질문하기, 요거는 뭐 3번은 뭐 어떤 인과추론하기, 뭐 반사실적인 기법을 쓰기.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의 도구를 주어주고 그 도구를 사용하기. 그러니까 이게 에이전트에서 배운 생각이에요. 그 도구를 쓰게 하는. 근데 내가 만들어준 생각의 도구를 써서 에이전틱하게 그거를 도구를 사용하고 출력을 하고 그거를 다시 입력 삼아서 체이닝하게 하는 기법들을 많이 써왔는데요. 관련해서는 뭐 한번 예,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심 있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참 저도 승준님이 프롬프트하고 AI를 괴롭히는 씬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AI 프론티어를 전력회사의 프론티어 모델들을 전력회사에 비유하시는 걸로 이해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AI 프론티어 모델들과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관계가 전력회사와 가전제품회사의 관계같이 대등하게 존재할 수 있을지 아니면 AI 프론티어 모델의 지배적인 관계가 설정될 위험성은 없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력회사는 지역적인 바운더리가 존재하여 영향력 측면에서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그냥 굳이 비유를 해서 한 거지. 그뭐 각각의 어떤 그 비유의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들까지 다 끌어오면 당연히 모순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산업의 흐름 측면에서 한번 무언가 그 시장의 위너가 나오고 그 위너가 극단적인 효율화를 공급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뭐 혹은 독점이 아니라도 과점적인 지위가 구축되는 소위 시장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그걸 다시 뒤집긴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들이 뭐 전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우리가 아는 사회에서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뭔가 그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그 산업의 승자가 서로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하고 그중에 총뭐 1등에서 한 3등 정도의 승자를 내잖아요. 그래서 1등이 한 70%에서 80% 쉐어를 갖고 2등이 한10% 갖고 3등 5% 갖고 나머지 2, 3%의 시장을 의미 없는 시장을 수십 개, 수백 개의 회사들이 나눠 갖는 그런 것들은 산업이나 이런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재밌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명부의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이나 오픈AI나 그런 천문학적인 게임을 하는 이유도 그 전쟁에서의 승리했을 때의 과실이 얼마나 크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론 머스크도 아, 저 게임에 참여하려면 일단은 그냥 게임판에 이뭐 몇십조는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하고 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 프론티어 모델 전쟁에 낄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모든 걸 하진 않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막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압축적인 시간 안에서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어떤 디멘전 안에서 이런 경쟁의 관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좀 다면적인 사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많이 습득해서 결국은 내가 이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그 관점을 형성하는 거에서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명확하게 내 스스로 내 안에 생길 때까지는 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옆에 와서 누가 진짜 안드레이 카파시가 트위터 한번 하면은 마음이 쿵쾅쿵쾅 흔들리는 그래서 내 사업 안 되려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흐르는 방향과 그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이거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살아 움직이는 매일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놓고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시간이 이제 가면서 저희의
아,
그
네.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을 수도
저
있어요.
멍청해지고 있어요. 자, 두 분이 하시는 팟캐스트 이상의 퀄리티의 팟캐스트를 AI가 할수 있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금 요즘 이런 류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딥튜브의 이진호님.
저희가 이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승준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아, 만들고 있지. 하여튼 뭐 실험은 좀 하고 있죠. 근데 정성님이
네.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네. 아, 저는 의뢰만 했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최승준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예,
걸릴까?
그렇죠. 그리고 질문하신 게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인간 대 인간이 대화하는 거에 그런 어떤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쉬운.
아까 바둑의 예제와 같이 AI가 모든 걸 하더라도 인간과 인간의 이런 것들은
인간 스포츠의
인간의
느낌으로.
스포츠로 남지 않을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더욱 인간적인 것들, 뭐, 예.
저는 자동화
그런 것 같아요.
이후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를 요즘 가끔 하고 있긴 해요.
네.
약간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 얼마나 걸릴지 확언은 못하겠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는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게
질문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네.
헛소리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전제품처럼 한번 만드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분야에 AI를 적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Non-verifiable 데이터와 클로즈 루프를 생각해 보니 이 경우는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하더라도 얻고 싶습니다. 글쎄요. 네. 가전제품처럼 한번 만드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분야.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제품을 만들 때 당연히 그 제품의 롤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삼성이나 LG에서 사는 모든 가전제품도 전부 와이파이 커넥션이 있고 정보들을 어떻게든 교환할 수 있고 막 원격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지만 그게 활용되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더큰 틀에서의 서비스적인 가치를 만들도록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 주로 그냥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퓨어하게 디지털 데이터만을 다루는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오픈AI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산업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좀그 빅테크들이 오지 않는 부분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명확하게 갖추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흐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걔를 소비자가 어떤 밸류를 느끼는 서비스로 구현하려는 시도들이 저는 꽤 많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유튜브에 그 아까 승주님도 초두에 말씀 주셨지만 에피소드 얼마에 가시다 보면은 그 non-verifiable을 verifiable로 바꿔주는 클로스드 루프 환경을 만드는 게 이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에피소드를 한번 녹화한 적이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제가 그 PDF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 PDF에 있는 거를 컷앤페이스트 하셔가지고 프롬프트로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조금 고급 모델에 넣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의 케이스는 이런데 이 비율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봐라고 하면은 아마 AI가 답변을 해줄 겁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다르고 저는 요거를 명확하게 저희 회사의 루프에 대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그 회사의 영업비밀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품 저희가 발표를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한번 녹화를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다
네.
큐를 팝한 건가요?
네. 아래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그 이제 마칠 건데요. 여기 와주셔서 그 오며 가며 저희 2주년을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어떤 주제들을 더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
그쪽 저희도 피드백을 좀 받으면은
네.
이내죠.
그리고 댓글로 그런 거좀 많이 써주세요. 예. 그리고 네. 그런 것들 해주시면 저희도 사실은 저희끼리 에피소드를 녹화를 하고 그냥 확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렇죠.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저희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피드백 루프가 필요해요.
그렇죠. 뭐
네.
마무리하면서 라방 어떠셨나요? 처음에 저희가 약간 두근두근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니까요. 네.
재밌었어요, 저는.
네.
재밌고 또 이게 리듬이 평소에 저희가 티키타카한 리듬보다 질문을 받으면서 하니까 가속되는 느낌인데요?
훨씬 빨라요. 예.
그렇죠.
네.
준비된 스크립트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막 자료를
네.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라이브로 하니까 그 특유의
네.
또 날것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인사하고 마무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과묵한 우리 대한민국. 자, 그 인사이트가 없는데. 네. 진호님 같은 분이 출연하셔서 인사이트를 나눠주셔야
그렇죠.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그건 한 가지는 확실하려고 그래요. 저희보다 훨씬 저희도 저희의 정보원들이 다 계세요.
그쵸,
그리고
그쵸.
단톡방에 몰아두고
예.
여러분들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예. 신정규 대표님 대표적으로 저희 마루타고요. 예.
예. 마루타란 표현이 위험하지만, 어쨌든.
네,
예,
마루타는
어쨌든.
위험하네요. 네.
예.
고문, 외계인 고문하는 수준으로
예.
정규님을 지적 고문을 하며
예.
수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되게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2주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어떤 기회로 또 이분들과 또 만나게 될지, 또 어떻게 어떤 인연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거든요.
네.
유진님의 예를 봐도.
그렇죠. 유진님 댓글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그 자막
네.
작업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번에.
구글 아이오 전야제 느낌으로.
네. 자, 그럼 구글 I/O 또 재밌는 소식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거를 근데 어떻게 끄는지를 모른다. 어떻게 끄지?